출근길 꼭 필요한 뉴스만 담았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속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내년 설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만나자는 바람을 안은 채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안전히 잘 보내셨습니까? 모처럼 가족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았지만 방역 측면에서는 불안했던 게 사실인데요. 검사 건수가 줄어든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각종 지표를 봤을 때 명절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첫 소식 조태흔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이어진 긴 연휴에도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00명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동안에 검사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자 대비 확진 비율은 대폭 높아진 겁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주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나흘 연속 요일별 확진자 수가 최고를 기록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휴 이후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전체 80%에 가까운 환자가 나오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각합니다. 전국적인 이동량이 직전주보다 5% 이상 늘어나 지난 여름 휴가철 때처럼 수도권의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중대봉 강도태 제1총괄 조정관입니다.
수도권의 유행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0명 중 4명으로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숨은 전파가 대거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직장과 학교에 복귀하기 전 가급적 꼭 진단검사를 받는 한편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긴 연휴에도 백신 접종은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71%를 돌파했고요. 2차까지 모두 마친 완료율은 43%입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상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2주 동안 코로나 확진자를 조사해보니 10명 중 9명은 백신을 맞지 않거나 1차만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된 것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었는데요.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입니다.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화와 사망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어수단은 백신 접종입니다. 델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접종 완료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증시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두 가지 소식이 있는 목요일입니다. 먼저 미국으로 가보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곧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할 수 있고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어서 경기 부양이 아닌 긴축에 나서겠다는 말입니다. 워싱턴에서 권미재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틀간 정례회의 끝에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곧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매달 1,200억 달러씩 채권 매입해오던 것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기 회복이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면 점진적인 테이퍼링을 내년 중반에 끝내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당초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준이 시장에 풀리는 돈의 양을 곧 줄이는 데 착수하겠다는 건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박을 느껴온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오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금통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 18명 가운데 절반이 내년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은 위원이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흐름들에도 오늘 뉴욕시장은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인플레 압박이 심했던 터라 생각보다는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움직임이 약했다고 본 겁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미국에 이어 이번엔 중국입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그룹의 파산설이 나돌며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세계 증시에 충격을 줬었는데요. 헝다그룹은 부랴부랴 성명을 내고 이자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룹의 총 부채가 555조 원인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이 큽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성영 특파원입니다.
빚이 356조 원이나 되는 헝다그룹이 오늘 갚아야 하는 이자는 2025년 만기 채권에 대한 이자 400억 원과 내년 3월 만기 채권 1000억 원 등 1400억 원입니다. 헝다그룹은 이 중 400억 원의 이자는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1000억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헝다그룹이 오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되고 파산 위기에 직면합니다. 오늘 고비를 넘기더라도 엿새 뒤에 533억 원의 이자를 또 막아야 하는 등 연말까지 7,900억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원금도 상환해야 하는 등 첩첩산중이어서 한때 그룹 총수가 중국 최고의 갑부에까지 올랐던 헝다그룹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나 파산 사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양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에 세계 증시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헝다그룹의 규모나 부채가 중국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중국 경제나 세계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안성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하와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종전 선언을 강조한 데 이어 하와이에서는 독립 유공자 훈장 추서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종 격차가 더욱 심해진 점을 언급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연대와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지구 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유엔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사흘간의 뉴욕 일정을 마치고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펀치볼 국립묘지에 헌화하고 하와이대에서 최근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된 고 김노디 지사와 고 안정송 지사에게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김노디 지사는 1919년 재미 한인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일제의 여성 인권 유린을 폭로해 남녀평등을 역설했고 안정송 지사는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인물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가 해외 현지에서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호응이 관건입니다. 일단 미 국방부는 논의가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영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무대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랬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에 미국이 제안한 무조건적 대화에 나서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까지 포착된 상황에서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하자 야당에선 지금 상황에 합당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27일 예정된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의 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에 대한 1차적 북한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연휴 기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나서서 수사까지 촉구했지만 이 지사 캠프 측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등 3명에 대한 고발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상임위에서도 관련자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진상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도 불태우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활동에 특검, 국정조사, 고발까지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쓰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순교할 비리가 커다란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총 공세에 직면한 이 지사 캠프 측 박주민 총괄선대본부장은 사안을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특히 시장 변동으로 진행된 예측 가능하지 않은 민간 사업자의 추가 이익까지 이 지사에게 책임을 지운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심의 휘발성이 강한 부동산 특혜 의혹이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저울질하며 각 진영이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여당에선 때아닌 수박 단어가 논란입니다. 먹는 수박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뜻의 수박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용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입니다.
최대 승부처가 될 호남 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이낙연 전 대표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안전한 후보로 본선에 임해야 합니다. 걱정되는 후보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문제의 수박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SNS에서 반박글을 올리면서 공영개발 포기 압력을 가하던 우리 안에 수박들이 있었다라고 썼는데 이낙연 캠프 측에서 수박이 5.18 당시 시민군을 비하하는 극우 성향의 일베 용어라고 발끈한 겁니다. 이병훈 이낙연 캠프 대변인입니다.
5.18 희생자를 상징하는 표현을 멸칭으로 쓰는 것이 수박 표현입니다.
이 지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뜻하는 용어일 뿐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고
겉과 속이 다른 예로 말씀드린 것을 문맥으로 다 알 수 있는데 그것만 또 똑 떼어가지고 이렇게
캠프 측에서도 일베 용어는 아니라고 적극 방어했습니다. 박주민 이재명 캠프 선대 본부장입니다.
일베 생활 12년 뒤 이런 말 처음 들어요.
이렇게 난데없이 수박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이번 주말 호남 경선 때문입니다. 호남 지역 선거인단은 모두 20만 3천여 명으로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호남 민심이 다음 달 2차 슈퍼위크는 물론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후보들 모두 이번 주말 호남 경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오늘 오전에 결정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4분기 전기요금을 오늘 오전 8시쯤 한전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금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면 8년 만에 인상입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절기상으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비교적 쾌청한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서 이 가을 기운을 느끼시기에 한결 더 좋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안개와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충남 남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도 안 되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안개가 다소 짙을 것으로 보여서 출근길 교통 안전과 함께 항공기 운항 정보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6.9도를 비롯해 대부분 20도를 밑도는 꽤 서늘한 날씨로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청주가 25도, 광주, 대구가 26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오늘 오전까지는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당분간은 대부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연휴 뒤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최대한 대면 접촉을 자제하시고요. 기침이나 발열 같은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선제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김덕현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필요한 뉴스들로만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